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 교회, 성도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 교회, 성도에게 미래는 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에 이어서 신명기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을 살피는 방법은 성경 뭐 한 구절 뭐 문자와 문장을 따져가며 살펴나가는 식이 아니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살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경의 역사에 따라 그러니까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그래서 빠르게 파악을 해야 이제 각 개인이 각자 성경을 읽어갈 때 이제 큰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각 내용의 그 디테일을 바르게 살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먼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큰 이야기를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보다 좀 디테일하면 좀 성경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 수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많은 부분의 역사를 빨리 살펴가 버리면 또 따라오기 힘들거나 또 전체적인 무슨 내용인지 오히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가 역사의 흐름대로 이제 읽어가면서 이 역사의 흐름을 잊지 않고도 잘 흐름을 따라 빠르게 읽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한 중심의 메시지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의 사건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뭐 세밀하다고 해도 뭐 한 구절을 가지고 뭐 몇 줄씩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의 큰 흐름을 따라 살펴가되 가능하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읽다가 생길 수 있는 의문이나 뭐 길이 막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짚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인 문제로 시비를 걸 때 적어도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 성경의 역사에 대해 이 정도는 다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변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이제 성경의 역사를 다룰 때 우리가 이제 먼저 그 해당되는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된다는 거죠. 좀 미리 읽어와도 좋고 또 반드시 듣고 난 다음에는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읽어가는 이 성경의 내용이 그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 있고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야기 속에서 의문이 생기고 또 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바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엉뚱하게 우리가 묵상을 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궁금해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눌 때도 바른 방향의 나눔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계속되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들을 우리가 잘 만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간 묵상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역사의 부분을 이제 창조로 시작되는 그 인류의 역사의 처음 역사의 그 시작부터 큰 그림을 좀 되살펴보면서 이제 묵상을 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역사의 어느 부분을 살펴가고 있는지를 알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더 큰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살펴왔던 성경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창조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가 다루는 이 역사적인 실제 시간은 구약 성경의 역사가 4000년이거든요. 근데 4000년의 시간의 반을 훨씬 넘는 그러니까 2300년 정도의 시간을 창세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창조로 시작되는 이야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까지 역사.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노아의 그 가족 이후에 벌어졌던 이제 바벨탑 사건.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온 민족의 기원이 시작이 되죠. 다 언어를 따라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원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원역사 바벨탑 사건 후 이제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온 민족들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떠난 그런 역사를 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역사가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 인류가 지구 곳곳으로 이제 흩어져 가면서 이제 많은 민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각자 제 길로 떠나버린 그런 세계가 됐는데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는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삶이 믿음의 삶인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삶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경영해 가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장자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아들은 사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이제 이삭으로 얘기가 이제 흘러가고, 또 이제 이삭의 자녀들 중에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에서 대신에 비록 잔머리는 굴리긴 했어도 믿음의 길을 따라 살려고 했던 이제 야곱으로 이제 그 역사가 흘러가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사건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알게 하시는데 구약 4000년의 역사로 보면 창세기가 다루는 시간은 2300년 정도의 역사로 뭐 구약의 50%를 넘는 그런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런 역사의 흐름을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가 2300여 년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세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바가 우리가 지금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이 종교라는 율법이라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였었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그 이집트에 내려간 이후에 이제 400여 년 동안, 430여 년 동안, 거기서 이제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 노예 아닌 노예로 전락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수가 증가하는 걸 경계했던 그 이집트 민족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받음으로 거의 이제 그 안에서 멸절될 뻔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완전히 그 세상에서 대가 끊길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성경은 이제 이 부분부터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출애굽의 사건 전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초대를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이제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 구원의 개념과 구원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또 구원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느냐라는 성도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사건과 홍해 그 도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분명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뭐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한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그냥 구원했으니까 너희끼리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그 언약의 자리로 초대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그 삶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는 그 역사들, 그 언약들, 그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시내산 역사, 이 출애굽 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하시는데 그 언약에 이제 그래서 동참하기 원하는 이 백성들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로 하는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들을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왕으로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 기회에서 성막을 또 짓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그 언약을 맺으면서 거의 1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그냥 직통으로 데려간 게 아니, 인도한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이곳 시내산으로 이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법도와 규례를 알게 하신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도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지만 그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의 시점, 바로 이 레위기의 이 시작으로부터 이게 왜 기록됐고 이 언약을 맺는 분이 누구며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이게 성경이 이제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지금 이 역사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뭐 이 문자 그대로 따르는 어떤 종교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에 얽매이지 않고 바리새인같이 막 종교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약에 나오는 그 문자와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 이 의도,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적용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성도로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참된 의미,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이 주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 이야기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 나에게 실현되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신 구원과 이 시내산 언약과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인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이 사명이 있는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기 시내산 언약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초대와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한다면, 뭐 그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일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종교적인 규례 얽매인 율법적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막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고 느낌을 좋게 하는 그런 어떤 신, 우상인 거죠. 뭐 심하면 종교 마약 같은데 심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이 지금 어떤 길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스스로 각성하지 못하는 무서운 이제 영적인 뿌리병에 걸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그 오렌지 나무를 해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뿌리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병에 걸린 나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겉보기에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무가 병들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뿌리채 뽑혀서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고 마는 아주 무서운 병이 이제 뿌리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교회당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이와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겉은 분명 성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다 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교회에서 볼 때 그래서 열매도 뭐 맺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내 받은 세상에 가면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면 금세 이제 그 뿌리가 뽑혀서 내가 언제 교회를 다녔냐 이런 식이 되거나,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쓰러져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사탄이 어떤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지금 가라지를 뽑을까 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원래 이제 온전한 이 알곡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의 짧은 시간, 한 1년여 정도의 시간 속에 있었던 이 사건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 주셨던 그 이 법도와 규례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바른 길을 주는 그런 사건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런 역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이 자리로 먼저 가지 않으면 이제 그 삶이 처음에 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도 그 교회 안에서 자칫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이 이제 시내산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도와 규례를 듣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는 그 사명을 알게 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 남쪽 끝이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이제 남쪽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대로 이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북쪽을 향해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면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열두 정탐꾼을 보내자 이래 가지고 이제 정탐꾼 사건이 나왔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광야로 거꾸로 되돌아 나와서 40년 동안이나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묵상하며 살펴왔던 게 민수기의 그 내용이 그 기록이었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 광야 방황 생활을 38년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광야로 다시 돌아 나오는 시간을 한 1년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광야 방황 마지막 1년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사해 북쪽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모압 평지로 가는 그 여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이 정탐꾼 사건 이후에 40년의 시간이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광야를 유행하며 떠돌던 시기는 한 38년 정도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의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광야 생활 38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긴 민수기는 광야 38년, 40년 시간 동안 광야에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모두 일일이 다 적고 있진 않아요. 내용을 보면 그 시작했던 초기와 중간은 없고 이제 말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년의 방황 시기가 지난 후에 이제 나중에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의 내용이에요. 창조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구약 4000년 역사 중에 아까 창세기가 한 2300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살던 시기 한 430년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이제 방황하는 시기 뭐 40년 이렇게 보면 거의 2700년의 시간이나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펴온 겁니다. 구약의 4000년 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살펴온 겁니다. 자, 이렇게 종종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시내산 약속을 지키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자꾸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시내산 약속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새로운 리더들 그 새 세대를 이끌 리더들을 향해서 이런 지금 달려왔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쫙 보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곧 이제 미래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왜 요단 동편에도 지금 우리가 뺏었던 뭐 좋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 전쟁을 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 역사를 통해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는,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안목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를 묵상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주 반복해서 신명기 본문을 좀 여러분 듣고 읽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우리 지체들과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내가 왜 이곳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과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이곳에서 사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정신없이 보내면서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저들의 가치와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역사와 이 뿌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히 이 세상의 흐름과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유행 따라 휩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무 심할 정도로 자신의 가문과 그 뿌리를 알게 하는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자신들의 역사와 뿌리를 막 부풀려서 한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끄는 것. 일부러 그렇게 역사를 조작해서라도 뭐 이렇게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뭐예요? 역사, 뿌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 거짓이 보태지만 안 되겠지만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이끌어오신 역사를 온전히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어느 시대 속에서 어느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세상의 문화 풍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불러서 언약 백성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언약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리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이 역사를 잊은 성도에게도요, 미래는 없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법도와 규례를 모른다면 분명히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각색할 것이고 내가 느끼고 원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결국 그 교회는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잡다하게 종교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 백화점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어오신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에서 참된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서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그래서 나로 이 땅에서 향방 없이 떠도는 난파선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항해하는 군함이 되게 하셨는데 겉은 군함의 모습을 하고서도 마치 난파선처럼 세상의 세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가운데 태어났음을 잊지 않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역사를 잊은 교회에게 미래가 없고 역사를 잊은 성도에게도 미래가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성경의 역사와 또한 교회와 내 개인의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히스토리 메이커로서 주님 부르신 그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시작과 나의 역사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내일을 향해 달려갈 그 길을 알게 하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